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를 파송하셨던 내용들은 크게 여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5절 6절에 먼저 나옵니다. 제자를 보낸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보냄을 받는다, 직분을 감당한다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그들한테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가건 결혼을 하건 혹은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때때로 내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거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싫어하는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 익숙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가 익숙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나중에는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익숙한 곳에 보내셨다가 나중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서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늘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뿌려지는 씨앗은 다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 그 땅에는 누가 뿌리는 거냐면 농부가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쫙 헤아려 봤더니 어차피 길가 같은 곳에는 싹이 나지도 않을 거니까 나쁜 씨를 뿌리자. 그래서 씨앗을 잘 헤아려가지고 나쁜 씨만 골라가지고 이 길가에 뿌리나요? 아닙니다. 좋은 씨도 길가에 뿌립니다. 좋은 씨도 가시떨기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는지는 그건 주인이, 농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씨기 때문에 싹이 못 나면 그건 나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좋은 씨앗이지만 뿌려진 곳이 나쁜 곳이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싹도 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를 생각하면 엘리야를 생각하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정들이 많습니다. 이사야가 조금 더 괜찮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레미야가 조금 이스라엘이 괜찮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텐데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말씀 증거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지만 도대체 회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는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잘 섬기는 그게 제자로 보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로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섬기면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몫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네 번째 항목이 7절과 8절인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으니까 너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너도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보냄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종종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조진 목사님은 목회하는 것 말고 다른 걸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제가 더 잘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말고 다른 데 가서 신학교 가서 교수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다른 거 했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우린 그게 너무 귀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적성에 맞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선교였을까요? 천만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다른 거 했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일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너는 그 일을 하느냐, 왜 너는 그 분을 섬기느냐 물어봤을 때에 아, 난 이게 좋아서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난 그걸 잘하니까요.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엄마가 시켜서요. 이건 더 정답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7절, 8절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 파송하실 때에는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라고 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전파는 할 수 있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친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수로 죽은 자를 살립니까? 주님 이런 권세를 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것도 병자를 고치는 범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되 아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명시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라고 친다면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3번, 4번, 5번 세 가지만 주신 거예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했던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너도 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능력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맞기는 한데,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능력 안 주시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셨을 때에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하튼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잘하거나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지가 나오는데, 8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절에 너희 손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참 묘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죠. 거저 받은 것이니까 거저 주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저 받은 게 아닌 것들도 많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돈 들여서 얻은 것,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내가 습득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 중에 그냥 단번에 딱 받은 것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단번에 받은 것과 5년, 10년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해서 갖게 된 것,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저 받은 것만 줘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안 줘야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때들도 많습니다. 이건 다 원래 내 건데, 내가 노력한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마 성도분들 중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 안에 솔리스트들이 가끔 있곤 했습니다. 근데 솔리스트를 성가대 안에 세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이에 막 논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솔리스트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성가대에 솔리스트를 세워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갑론을박을 해요. 이거를 이제 차치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누군가가 이제 성악 레슨 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생에게 절대로 어디 가서 돈 받지 않은 채로 공짜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라고 너 가르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마라. 돈을 주는 곳에서만, 네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만 노래를 해라.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뼈 빠지게 연습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한 건데 절대로 아무데서나 가서 피아노 쳐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피아노 건반 두들기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줄 필요 없다. 적절하게 살해하고 돈을 주는 앞에서만 연주를 들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자존심인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할 때 거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솔리스트를 교회에서 만약에 부르면 사례를 해주는 게 마땅하지. 그분들은 그게 생계인데, 생계로 삼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너는 그냥 봉사하고 섬겨라, 그냥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론 본인이 나는 사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게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먼저 우리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무조건 그냥 거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역할 때는 어떠하냐면, 보냄받은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떠하냐면, 거저 받은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거저 주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하고 얻은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거저 받은 건 그냥 공짜로 얻은 거니까 드리고 나눠서 사용하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주님께서도 거저 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니 나 그거는 안 내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전대 금, 은, 동 받지 말, 가지지 말고 배낭, 두거로, 신발, 또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두 가지 뜻입니다. 사역을 가면서 이런 걸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 병을 고쳐줬어요. 사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행을 하는데 좀 필요한 게 있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챙기고 받아서 그것으로 내 개인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음번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사역하는 것, 보냄받은 것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네가 무언가 유익을 취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또 보냄받은 제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돈에 있어서 손실을 봐야 주님 뜻대로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제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돈 욕심 많은 사람 절대로 제자를 못 삽니다. 돈 욕심을 버려야 돈 욕심을 내려놔야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아야 그래야 보냄받은 직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심 많은 사람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돈 욕심 부리는 사람 절대로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14절 15절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건 제자로 보냄받았을 때에 어떤 대우를 받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처우를 받는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서 영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잘해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취할 유익은 취하지만 제자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듣지만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 않을 때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심판 선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나머지 몫은 너희들의 몫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실망하지 않고 보냄받은 직분을 감당하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섯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대우를 받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다시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제자로 보냄받은 모든 내용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항상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으로 가셨는가? 나라를 잃어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모국으로 두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 환경을 기대하면 그건 사치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더 넉넉한 환경에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당하셨던 환경 속에서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고 나도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셨나요? 물론 울면서 서 있었던 어머니도 계셨지만 형제들도 주님을 버리고 친척들도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을 버렸죠. 모든 것을 잘 감당해도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아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 또 제자로 보냄받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무엇보다도 고집이 세서 그래서 꼭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내가 무언가.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기준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어렵습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하고 놀라운 직분들 맡겨주셔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라 또 먹고 마시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라 항상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자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